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우리의 믿음이 정제되고 또 주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한 예배당에 모인 우리 한 가족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과 은혜와 또 찬양 가운데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또한 저를 비롯하여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겸손함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진실되게 참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영적 타락의 최고조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를 쭉 정리하다 보면서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드리는 거에는 차이가 없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쭉 편집돼서 이게 전체 하나 큰어그 뭐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만 스크립트로 이렇게 보니까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지난번에 6월 달에 한달 동안 말씀드렸던 그 므낫세의 네 가지 악행, 열왕기하 6장 21절에 있던 그것들을 좀 뒤로 빼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가끔씩 그걸 이렇게 전체 스크립트를 인쇄를 해서 뒤에 비치를 해놓거든요. 그걸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사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 새로 편집한 데에는 이사야도 히스기야 쪽으로 조금 순서를 옮겨 넣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므낫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열왕기하 21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한 달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가 참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대로 유다를 다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에서.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아마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이 대언자들의 피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도 이때 톱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므낫세가 지금까지 우리 나눈 것처럼 참 많은 악을 행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므낫세가 개인적으로도 징벌을 받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전무후무한 이 므낫세가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므낫세의 징벌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므낫세 오랜 악행들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유다가 멸망을 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이 징벌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적인 징벌 외에도 므낫세 개인에게도 포로가 돼서 고통을 당하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므낫세는 바빌론에서 약 4, 5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뒤에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에는 특이하게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거기에 끝나 있는데, 역대기하에는 오히려 이 므낫세가 나빴다라는 거 톤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므낫세가 회개하고 그 뒤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역대기하 33장의 말씀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므낫세가 유다로 다시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하 3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간 뒤에야 자신의 왕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을 짓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를 돌이키시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므낫세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하셨던 그 죄악을 돌이키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므낫세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요시아의 모든 개혁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것들과 상쇄될 수 없다.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늦은 시점이나마 이때가 아마 므낫세가 60살이 좀 넘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므낫세가 60한 중반 정도에까지 이제 살게 돼요. 왜냐하면 12살에 왕이 돼서 55년간 통치했으니까 므낫세는 67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때가 이미 60을 좀 넘은 시점이었는데 이 늦은 시점이나마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므낫세 개인적으로. 므낫세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을까요? 자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고 나서 그 뒤에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그 아들들, 그다음에 손주들, 이때 요시아 왕도 아마 태어났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봤잖아요. 이때 므낫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더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기도까지도 들으셨는데요. 이 므낫세 이후에 유다 왕들의 계보를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장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 위에 그, 므낫세하고, 히스기야 므낫세 몇명 왕을 빼버렸는데, 아마 요시아부터 있죠? 예, 그 그림 3-2 분열왕국 후기 유다 왕들 해가지고요. 그 므낫세 55년의 긴 통치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짧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뒤에 요시아라는 선한 왕이 나타나서 31년간 다스렸습니다.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들에 의해 빠른 속도로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왕들, 그러니까 요시아 다음에 네 명의 왕들이 있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헷갈리죠? 예, 김이 붙는데 김이 먼저예요. 그다음에 여호야긴, 그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는 좀 익숙하시죠? 우리가 5월달에 했었으니까. 이네 명의 왕들이 죄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죄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제가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네 명의 왕들 중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김은 므낫세처럼 포로가 돼서 바빌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나머지 세 명의 왕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므낫세처럼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잠시나마 왕권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므낫세처럼요. 므낫세가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악행으로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왕이기는 하지만 그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고 온 세상이, 그 다음에 권력이, 그 다음에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멸망한다라는 것을 므낫세는 늦으나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 므낫세의 회개로 인해 하나님은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주셨고, 그뒤 얼마간 므낫세는 그제서야 정상적인 왕이 되어서 유다의 성벽을 보강하고 군사를 세우고 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하 3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60이 넘어서야 그제서야 정상적인 왕, 즉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매그 주권을 알게 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범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뒤틀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를 낮추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청을 한다면 이 므낫세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성벽을 세우시고 또 예배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회개와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간청하는 거, 이게 좀 찾아보니 개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므낫세 때로부터 200년 정도 지나서요. 200년이면 이미 이제 또 유다는 멸망하고 이미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우리 이번 휴양회 때도 아마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바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고 이 예배를 회복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 8장 21절 23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쭉쭉쭉 나아가서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셨더라. 이 에스라는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586, 586. 586년에 멸망했고요. 에스라가 이로부터 한 7, 80년 뒤에 돌아온 시점인데, 에스라는 유다가 멸망하던 시점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죄다 끌려가고 나서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바빌론에서 자라고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한두 장으로 확 지나가니까 이 1, 200년이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를 정말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 긴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에스라는 유다 민족 전체의 그 범죄와 회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시대를 훨씬 앞질러서 그 자기의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들과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회개했던 것, 그리고 회복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로 기간 70년을 통과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에스라와 유다 민족들이 얼마나 이게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지난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그다음에 징벌받은 것들, 그리고 이 회복되는 것들을 이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가에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쭉 돌이 이렇게 돌아보며 유다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상기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간구, 이게 그때 간구하고 그때 간청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빌론에 잡혀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시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성경에서 이집트는 보통 세상을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를 통과해서라도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벗어나야 될 땅으로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집트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간구하면 고쳐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간구하라 너를 고쳐주시리라 고쳐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에스라의 얘기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와 더불어 이 에스라 때처럼 민족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선택한 이 유다 민족도 엄청난 범죄로 인해서 이온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이집트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간청하면 고쳐주리니 주께로 돌아오리라. 이집트에 대해 성경에 아마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대부분의 그 대언서들에 보면 이집트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멸망당할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자, 다시 므낫세로 돌아와서 그의 통치 후기, 이 므낫세 통치 후기 또는 말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므낫세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 도시들의 방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밖에 기혼의 이 서쪽 골짜기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기혼 들어보셨죠? 기혼? 이 기혼은 기혼샘이 있던 곳이에요. 기혼샘. 이 샘은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였던 이 히스기야 왕이 성 밖으로 노출되어 있던 이 기혼샘의 뚜껑을 덮어버리고요. 노출을 막고 성벽 아래를 통과해서 그 성 내에 실로암 연못까지 지하수로를 연결했던 곳입니다. 요게 이제 그 바로 앞에 역대기야 23장 30절에 있고요. 그 제가 처음에 나눠줬던 그 그림이 다시 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는 또 어떤 곳인지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우리 박노차 형제님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이제 말기에 오늘 내일 할 때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이 이 솔로몬을 데리고 기훈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장 33절 말씀인데요. 기후는 이런 유서 깊은 곳이에요. 므낫세는 이제 이어서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 전투 대장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그럼 이때까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전투 대장이 없었으니까 므낫세가 두었겠죠? 그렇죠? 이게 물론 므낫세가 몇 년 전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 잡혀갈 때 아시리아의 침략이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복수전이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때 당했던 그 복수전이기도 하니까 자기 아버지 또나 할아버지였던 사네립의 복수를 한다 했어요. 아마 초토화를 시켜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각 도시가 다 황폐화됐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므낫세, 요번에 저도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읽어보고 있는데,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를 아무리 뒤져봐도, 므낫세의 치적 중에 이렇게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한 적은 얘가 처음이에요. 므낫세가 그전에는 이게 왕이 되어 놓고서는 다른 짓들만 하고 다녔었는데, 왕으로서 이렇게 책무를 수행한 경우가 바로 여기가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에는 아예 없었고요.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에살핫돈 왕에 의해서 끌려갔던 그래서 이 왕 이름들 나오면 좀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사네립의 아들이었던 에살핫돈 왕에 의해 끌려갔다면 므낫세는 좀 젊어서 한 30살 정도 되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에살핫돈의 아들이었던 아술바니팔에 끌려갔으면 한 60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통치 후반부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황상 그리고 또 세상 역사에서 보면 아시리아가 유대를 언제 침공했고 이집트를 언제 침공했고를 보면 이 아술바니팔에 의해 한 60살 정도에 끌려갔던 게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므낫세가 이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이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이게 참 많이 와닿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가장이잖아요. 그죠? 므낫세는 왕이에요. 가장으로서 므낫세가 아주 특별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방탕했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벌을 받고 징벌을 받고 아주 신실한 아버지로 다시 돌아온 이 므낫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를 너무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너무 흔하고 흔해서 아마 누구나 주변에서 그런 분들 몇 명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가족을 돌본다는 게 반드시 경제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 처자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 치면 솔로몬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어떠세요? 요새 그 수요일 날그 우리 또 수요예배 때 솔로몬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이 정말 그 좋은 왕이었을까요? 오히려 물질적인 필요를 조금 못 채우더라도 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전 회사 다닐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김 대리, 너도 술도 먹고 뭐 나쁜 곳에 가더라도 승진도 하고 성공해서 돈을 더 많이 갖다가 벌어다 줘야 내 아내도 좋아하고 애들도 아빠를 좋아라 하지. 그 회사에서 일찍 잘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일찍 잘린다는 소리예요? 잘릴 짓 많이 했어요. 일찍 잘리고 그 돈도 없이 백날 집안에만 있어봐라. 그 처자식이 좋아하나. 그쵸?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이게 정말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게.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렇게 성공해서 돈이나 이렇게 많이 갖다 주면 우리 처자식이 날 좋아할까? 그두 가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한다고, 야근도 열심히 하고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으세요? 세상에서? 저는 일단 거기에 그 확신이 없었어요. 세상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을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기도 해요. 평생 마귀의 이런 단순한 논리에 속아 집에 돈만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뿐, 이 매일같이 술에 만취하거나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바쁘기만 하고, 또 아이들은 부모 얼굴 본 지도 오래되고, 아무런 교감 없이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부모를 피하거나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심으로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 가정이 그 사람이 속한 그 주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게 가정이니까 그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동일한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는 그 시간에는 가정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주님을 이제 영접한 이후에도 이게 회복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요. 특히 남자가 구원받아서 변화되게 될때그 권위 아래에 있는 가정이 가장 먼저 놀랍게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지한 올해가 한 18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참 많이 봐왔습니다. 가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왕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된다면 그 자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까 므낫세가 어땠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한 일이 성벽을 세우고 방벽들을 세우고 그 황폐화된 그 유다의 도시들의 전투대장들을 각각 하나씩 세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회복된 그리스도인 자매가 기르고 양육한 그 자녀들이 각 도시의 전투대장이 될 것입니다. 만일 므낫세가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만일 므낫세가 조금만 더 일찍 회복하고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므낫세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하 이 33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자기의 과거, 과오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제단, 즉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한 왕들 별로 되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왕들, 히스기야나 뭐 요시야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므낫세가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온 유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가슴 아픈 성경 구절이에요. 17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어디서 섬겼어요? 그냥 산당들에서 섬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므낫세가 그긴 시간 동안,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아주 악했던 그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그 행동들이 비록 므낫세가 회개했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므낫세는 이로써 회복되고 그가 행했던 이 말년에 했던 조치들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게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므낫세의 인생 말기에 60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바빌론에서 귀국했지만 부패한 유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에는 영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조만간 살펴보게 되었지만 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노쇠한 나이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렸던 갓 태어났던 이 므낫세와 대조적으로 이 므낫세의 손자이자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의 경우에는 반대였습니다. 8살이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8살이면 우리 하윤이인 거예요. 이 나이 한살 뺐으니까.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난 뒤에 16살에 그가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 거고요. 통치 12년, 그러니까 20살 나이에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는 아주 어렸지만 요시야는 불과 20살 나이에 온 나라의 이 영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성숙했습니다. 이 요시야를 지지하는 백성들, 그리고 특히 예레미야 대언자의 활동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보게 되겠지만, 그가 통치 12년 되었을 때, 20살에 이렇게 개혁을 실시했을 때, 그 이듬해 13년, 그러니까, 요시야 통치 13년, 그리고 요시야가 21살 때, 그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언을 시작하던 그 해였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이 빠를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하는 것조차 율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직은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막 강하게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 휘날리는 갈대와 같이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 마음이 좀 동하면 그때 시작할게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 바람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한 일들을 불에도 태워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일들의 열정을 갖고 힘써 일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동하면 언젠간 하겠지 하다 보면 이 문화세대가 돼요. 문화세처럼 60살에 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기력은 다 빠져있고 뭔가 하나 명령을 했더니 뒤죽박죽 사람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문화세와 같이 인생 막바지에 회심해서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시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아직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또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많아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세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끝난 뒤에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세는 다행히 그것을 피해 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말년에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것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 노년의 므낫세도 고통 중에 기도하고 간청하자 들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므낫세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에도 한없이 보상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요시아와 같이 득실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므낫세가 이제 여기까지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 아몬의 짧은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는 한 두세 구절밖에 없지만 또 준비하다 보면 이게 다음 주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몬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요시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보면 히스기야보다 오히려 더 므낫세에 대해서 주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늘 므낫세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참 므낫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고 간청했을 때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 중에 그가 행했던 악행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그를 유다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또한 짧은 시간이나마 므낫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짧은 시간이나마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긍휼이 많으시고 참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때로는 우리가 누구와 같을까 생각해 볼때 내가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은 왕이 아니라 참 므낫세와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때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므낫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